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교회 컨티뉴잉 처치 오브 가드의 밥티엘 박사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어기는 계명과 우리가 우선시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0계명 중 가장 많이 어겨지는 계명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흔히 네 번째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탐욕이나 정욕과 관련된 열 번째 계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가장 많이 어겨지는 계명은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거의 매일 이 계명을 어깁니다. 넷째 계명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엿새 동안은 일하고 모든 일을 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곱째 날은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에 엿새 동안 육체 노동을 하지만 일곱째 날에도 쉬지는 않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기 때문에 계명의 일부를 지키는 셈입니다. 계명에 관해서 잠시 이것과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삶은 육체적인 것에 집중되어야 할까요? 물론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종교의식을 행하고 전통을 따르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있다면 함께 따라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으로 가서 31절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우선순위에 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함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의로움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성경은 시편 119편에서 주의 모든 계명은 의로우심이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니까? 수십 년 전 누군가 제게 하나님이 제 커리어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요한 물건과 직업을 원했고, 그래서 그런 행동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라고 썼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높은 부르심으로 번역된 위로 부르심은 물질적인 관심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높은 목표입니다. 얼마나 더 높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아직 마태복음을 읽고 있다면 다섯 장까지 얼마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완전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쓴 다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빌립보서의 다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신성화를 이해하셨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합니다. 신성화는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을 갖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4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고상한 것, 무엇이든지 위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 무엇이든지 덕이 있는 것,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으로 가서 제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첫 번째 계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첫째 계명인 데에는 이유가 있으며 가장 자주 어겨지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 땅에 대한 언급이 있으므로 이 계명뿐 아니라 다른 계명들도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해당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이 명령의 여러 버전이 이스라엘 자손이 생기기 전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존재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 성경이 영적인 이집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의 거짓된 방식과 전통에서 벗어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정욕과 죄를 회개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계명은 시내산 사건 이전에도 성경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분이 거의 똑같아서 흥미롭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니라. 이제 몇 장 건너뛰어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흠없는 자가 되라. 이제 몇 장 더 건너뛰어 26장으로 가서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 아브라함은 내 목소리에 순종하여 내 명령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느니라. 여기서 계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미츠보타이, 미트소티입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 20장 6절에 십계명이 나열된 곳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의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주어지기 수세기 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대 14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제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누구에게 순종하여 종으로 삼느냐?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주를 알지 못하느냐? 죄에 순종하면 사망에 이르고 의에 순종하면 의에 이르게 되느니라. 너희는 참 하나님을 섬기고 의에 이르는 길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길을 택하겠느냐? 아담과 이브는 참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여자는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해줄 나무인 것을 보고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게 했습니다. 그 여자는 무슨 잘못을 했나요? 첫 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죠. 아담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아담은 더 잘 알았어야 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아담도 하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참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섬겼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하와가 참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우선시했고 아담도 결국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첫 번째 계명을 지켰더라면 결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예수님께 일어난 일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영혼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며 가장 큰 계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정으로 실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다른 우선순위를 둡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입니다. 원하시면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과 정직으로 그를 섬기며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은 비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거나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지키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로 인해 정서적, 심리적, 행동적 문제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거짓 신들을 버리라고 권면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면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강 건너편에 있던 너희 조상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곧 영원하신 이를 섬기리라. 여러분은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거짓 신들을 섬겼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어겨지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저는 잠언 3장을 여러 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선순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선순위는 이 설교의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면 첫 번째 계명뿐 아니라 다른 모든 계명도 지킬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면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음 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고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전통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대 9절 많은 사람들이 타협한 교회에서 쫓겨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했고 바리새인 시대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을 더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킨다면 범죄도, 사생아도, 성병도, 살인도, 도둑질도 없을 것입니다. 정치인들과 언론도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세상은 훨씬 더 나은 곳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그만큼 중요하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 풍요와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사회가 변화하고 영적인 평화가 만연할 것입니다. 사탄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 하겠지만 사람들은 야고보의 권면을 따라야 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도망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첫 번째 계명을 따른다면 세상은 훨씬 더 나은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여러분의 구원은 삶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할 때 중요도 순으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제 고 디바르 아파르티안 전도사가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평화롭게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갑자기 방 안이 연기로 가득 차는 것을 발견합니다. 집에 불이 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불을 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소방서에 신고하시겠습니까? 다른 방들을 뛰어다니며 가족 중에 불에 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시겠습니까? 밖으로 뛰쳐나가 호스를 가져와 불을 끄려고 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행동이 필요할 수 있지만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은 즉시 기도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당신은 집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방은 엉망이고 당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단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고용주입니다. 그는 중요한 할 말이 있다며 몇 분 안에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당신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서둘러 집을 정리할까요? 옷을 갈아입고 상황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을까요? 사장님이 오셨을 때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부엌을 살펴볼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이는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순위는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적어도 대부분의 경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순간에 의도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일을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말했듯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1-8. 영적인 성장은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법을 배우는 데서 비롯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두 자매는 예수님을 매우 좋아하고 존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두 자매는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였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마리아도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많은 일로 정신이 없었다. 섬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자신도 가장 위대한 섬김의 표본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40절에서 그녀가 그에게 나아가니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를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었는데도 신경 쓰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동생에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무관심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거나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마르다와는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으니 그것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마르다를 혹사시키고 싶어 하신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돕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어떤 이들은 망설였지만 어떤 이들은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고 있었기에 곧바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4절,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심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밤새 수고하여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니라. 시몬은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물고기가 없는데도 이미 그물을 내렸는데도 잡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들이 그물을 내리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의 물고기를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니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잡은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시몬과 동업자였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 말씀은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들은 기적을 보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도 옳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했고 그 결과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세 사람처럼 반응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했지만 그분의 우선순위를 공유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페이지까지 가는데 30초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57절, 그들이 길을 가던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 자신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가 말했습니다. 주님,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었습니다. 첫째, 이 남자는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의 대답에서 슬픔이 묻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은 것을 후회하는 듯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그들을 떠나지 않도록 설득해 주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1절부터 시작할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여러 가지 기적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 중 어떤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전통을 항상 따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41절,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분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그의 부모는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데 어찌 그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43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리라. 선지자들의 기록에 이르기를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는 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보지 못하였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느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라.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빵은 내 살이니 내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것이라.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5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키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는 다르니라.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고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59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 말씀을 하시니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은 어려운 말씀이니 누가 알아듣겠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만일 너희가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은 다시 첫 번째 계명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고 누가 자기를 배신할지 아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우리와 함께 오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인터넷에서 우리에 대한 나쁜 글을 읽거나 우리가 하는 말을 오해하거나 그것이 정확한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 사람들처럼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확신했지만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사를 통틀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역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정당화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67절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나이까?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는 주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나이다. 제가 지금 유일하게 가능하고 참된 교회가 하나님의 계속되는 교회뿐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필라델피아 남은 자들의 일원이 되고 싶다면 성경적 기준에 부합하는 다른 조직은 제가 아는 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해야 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이 점을 고려해 보십시오. 예수님께는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렇지 않았지만 다른 제자들은 대체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종교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두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따르고 지지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 로마 가톨릭 및 개신교 교회들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참된 기독교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웹사이트에서 영어로 된 무료책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kag.org 이 책은 성경적 기준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속되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돈이나 이메일 주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책을 찾아 클릭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또한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취향이나 전통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참된 교회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소명을 받았던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시나요?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혹시 앞서 읽은 예시처럼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기로 결심하기 전에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묻어버리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나요? 세상을 등지는 것을 망설이며 가족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선택하기 어려웠던 적은 없으셨나요? 그때의 마음가짐은 어떠셨고 지금은 어떠신가요? 같은 웹사이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가? 라는 소책자도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가를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바르 아파르티안이 썼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례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기 전에 개인적인 야망을 쫓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친밀한 교인 공동체가 없거나 부당한 비판을 너무 많이 받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십시오. 중요한 것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몫을 소홀히 하고 가정을 돌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태도와 성장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시 33분. 당신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대로 살아가십시오.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당신의 결심을 상징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같은 마음입니까? 당신은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다른 누구보다, 다른 무엇보다 더 사랑하겠다는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마태복음 22시 37분.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 계명이 최우선 순위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계명인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까? 보시다시피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고 해서 이웃 사랑을 소홀히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입니다. 사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의 뜻을 행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시 20분. 우선순위 목록에서 어떤 것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22장 2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줄 산들 중 하나에서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시정지 03.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잔혹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디바르 아파르티아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런 희생을 요구하시는지 생각하며 밤새도록 잠 못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아들 이삭 또한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아들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 선택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항상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 누구에게도 살인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3절로 가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할 나무를 쪼개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곳으로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번제할 나무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둘이서 함께 갔습니다. 당신이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외아들을 희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겠습니까? 이어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어 칼을 집어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일시정지 03.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천사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외아들을 내게 바치려 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이 그의 뒤에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순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라 불렀다. 오늘날까지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말한다. 이제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 이르되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을 행하고 내 아들,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리라. 내 자손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였음이라. 어려운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 심지어 가족보다도 먼저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원수 관계를 정하게 하려 함이며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사람들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친척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으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꺼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영어로 된 소책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인 대사들을 참고하세요. 이 소책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정보와 성경적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이 소책자는 저희 웹사이트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kag.org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하거나 합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그들을 말렸거나 그들이 가족들에게 말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가족들이 물리적으로 그들을 막거나 강요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계속되는 교회를 진정으로 지지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지만 가족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족을 고의로 화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노력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가족 전통은 성경에 어긋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전통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바울이 쓴 것처럼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우리는 가족과 문제를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막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인도네시아 발리에 갔었는데 가족들이 남성들에게 힌두교 신앙을 강요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힌두교 신자들을 많이 부르시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종교가 그들에게 강요되는 방식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가정 밖에서 자란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든 다른 종교를 믿든 간에 가족 문제는 흔히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들에게도 가족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지 못한다면 내일 더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이 그분을 최우선으로 두리라 믿으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다윗 왕과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의 태도는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사울의 태도는 그를 배척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 즉 그의 실수들을 훨씬 능가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감각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사무엘상 2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이스라엘에서 3,000명의 군사를 모아 다윗을 찾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황이 바뀌어 다윗에게는 사울이 동굴에서 쉬고 있을 때 그를 사로잡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날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겨주리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를 처단하십시오 하였더라. 얼마나 절호의 기회였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 전쟁 중이었고 사울은 무자비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라면 사울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말하며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계속해서 다윗이 일어나 몰래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것 때문에 양심이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신 내 주인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신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신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며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말리고 사울에게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울은 동굴에서 나와 자기 길을 갔습니다. 왜일까요? 왜 다윗의 양심은 그를 책망했을까요? 그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지만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왕에게 어떤 해코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존중하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보다 우선이었습니다. 다윗의 놀라운 태도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기감이 됩니다. 그가 곧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권력과 개인적인 영광을 쫓았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원수와 싸울 힘과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체포했을 때 그들은 스승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회심 후 제자들은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위협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명에 충실하여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공회 앞에 끌려갔을 때 대제사장은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6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 대장이 관리들과 함께 가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을 데려왔습니다. 백성들이 돌을 쳐 죽일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데려와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지 않았느냐? 보십시오. 당신들은 예루살렘을 당신들의 교리로 가득 채웠고 이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까지 뿌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오른편에 높이 올려 왕과 구원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사함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의 생명이 걸려 있었지만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르려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꼭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자기 십자가, 그리스어 스타우로스, 즉 말뚝을 의미함을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생명을 얻으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니라. 당신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 그리고 그분의 복음이 당신 자신의 생명보다 앞서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 필사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선순위를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와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 필수 도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도구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매일 하나님과 성경과 함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도 성경 공부를 힘든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성경 공부할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뜻과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더 많이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은 다른 모든 읽기와 공부보다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성경 공부는 특권이지 귀찮은 일이나 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신가요?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기대하시나요? 기도를 진심으로 즐기시나요? 아니면 기도가 그저 일상적인 일이나 의무처럼 느껴지시나요? 기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웹사이트 www.kagu.org에서 영어로 된 무료 온라인 소책자 기도,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참고해 보세요. 삶의 우선순위가 올바르다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에 들어올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기도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온 우주의 최고 창조주이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여러분은 왜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을 내지 않겠습니까? 또한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기 목록은 저희 웹사이트에서 여러 언어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 링크를 보시려면 kagu.org로 이동하세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인도,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로 된 사이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kagu.org에서 영문서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날들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악마의 명절을 지켜야 할까요? 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우선순위를 충실히 지키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에서 사탄은 당신이 우선순위를 뒤집거나 아예 버리도록 유혹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그분을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고한 것은 디바르 아파르티안의 자료였습니다. 이미 여러 번 그의 말을 인용했죠. 그가 언급한 다음 내용은 11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1조는 법입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11조를 드릴 때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11조를 드리십니까? 당신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월급을 받자마자 11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다른 공과금을 다 낸 후에 드리십니까? 디바르 아파르티아는 이렇게 썼습니다. 허버트 W. 암스트롱 목사님이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월급을 받자마자 11조를 가장 먼저 낸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다른 청구서는 나중에 내야 한다고 하셨죠. 그분이 가장 먼저 쓰는 수표는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얼마나 훌륭한 본보기입니까?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중 일부는 11조를 드림으로써 얻는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흥정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11조가 특권이자 축복이지 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낼 때 하나님과 흥정하려 합니다.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얼마나 적게 낼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편법을 씁니다. 그런 태도로 11조는 축복이 아니라 귀찮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며 모든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쁘게 드리는 사람입니까? 아파르티안 씨는 신명기 16장 17절을 인용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능력대로 곧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복에 따라 주어야 한다.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그들은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경건과 자족은 큰 유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고 올무에 걸려들며 사람을 멸망과 파멸로 이끄는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성경은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욕심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면 큰 문제가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탐욕으로 믿음에서 떠나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첫째 계명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그 부르심을 받았으며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제 말라기 3장 6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일조를 드릴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변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나의 율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느니라. 그들은 계명을 지키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였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였느니라. 8절. 사람이 하나님을 강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를 강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강탈하였습니까? 하고 말하였느니라. 십일조와 헌물로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강탈했기 때문이다. 이온 나라가 그러하다. 모든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그리고 이제 너희는 나를 시험해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창문을 열고 너희에게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지 않겠느냐? 그렇다. 주는 것은 믿음의 표시이다. 야고보서 2장으로 가서 14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데 너희 중 하나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면서도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주어라. 그러면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다. 너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 잘하는 것이다. 귀신들도 믿고 떨고 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싶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행함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역사했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것이 그에게 위로 여겨졌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다. 그러므로 사람은 행함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위롭다 하심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계속되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가진 것의 상당 부분을 아프리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교회에서 급여를 받지 않으며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을 계속해서 보면 마찬가지로 창녀 라합도 사자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보내주었으므로 행위로 위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 그들을 돕고 서적, 교회 예배, 사역, 여행을 통해 그들을 지원합니다. 물질적으로는 매트리스, 건축 자재, 절기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제공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은 자신이 받은 부르심의 목적을 진정으로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이 시기에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특정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부르셨습니까? 모든 교회 회원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답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구원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 팀의 일원으로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부르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자신의 구원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맡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충실히 맡은 바를 행하고 끝까지 인내한다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맡은 바를 소홀히 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역할을 대신할 다른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우리는 첫 열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권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큰 추수전에 부르심을 받은 첫 번째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그 큰 추수를 준비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설교에서 저는 마태복음 24장 14절과 28장 19절에서 20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2장으로 가서 여러분이 이전에도 그리고 이 설교에서도 들었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가는 큰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이것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달려있다. 이제 신명기 6장으로 가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에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내 손에 메고 내 눈썹 사이에 붙여라. 너희는 이 말씀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기록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필라델피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가르침으로써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과 28장 19대 20절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은 약 100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카그.org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왼쪽 메뉴를 아래로 스크롤하면 이용 가능한 언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언어를 클릭하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사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9대 20절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예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다룬 영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모든 구절뿐 아니라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도 일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논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다룬 설교를 통해 마태복음 28장 19대 20절을 성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프리카와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권했습니다. 성경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의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대 교회의 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대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여 이르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자니라. 깨어있어 죽어가는 것들을 굳게 하라. 내가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함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내가 어느 때에 내게 임할지 알지 못할 것이라. 그분은 그들이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대 교회의 견해를 반영하는 한 무리가 종말에 관한 많은 예언에 반하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한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형제자매의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린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더 자세히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14절부터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천사에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이 바로 종말 시대의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며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러나 내가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어떤 사람들은 괜찮아요. 하나님은 제 마음을 이해하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고 우선순위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십니다. 내가 나는 부자이고 재산이 많아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건 마치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고 해야 할 일을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역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을 모두 도울 수는 없으니 신경 쓰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모두를 도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줄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너희의 벌거벗음의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발라 눈을 뜨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한다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는데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사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진리에 충분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변명을 하고 타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충분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마지막 시대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필라델피아 교인들 뿐입니다. 이제 전도서 12장 13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들어보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전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것이니 은밀한 일까지도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두 다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하며 그분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행위, 모든 결정, 그리고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다시 디바르 아파르티안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에서처럼 장자권을 팔았거나 팔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잃자 결국 그것을 경멸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선순위를 잃으면 가치관도 잃게 됩니다. 장자권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경멸하지 마십시오. 우선순위를 바로잡으십시오. 아마도 가장 어려운 우선순위 중 하나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일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2장을 인용했으니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위로가 있고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애정과 자비가 있다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아무것도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각자 자기 일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생각하십시오. 각자 자기 이익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빌라델피아 성도들처럼 되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이 교만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느끼도록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세상의 가르침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침서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의 글을 통해 가르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야고보서 한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한 가지 이유를 드리겠습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없고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상에 내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모든 좋은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형제 중 맏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자녀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10절.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며 하나님은 예수님의 날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는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47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점성술, 마술, 그리고 강신술에 의지해 왔습니다. 신명기 4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는 너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모든 별들을 보고 그것들을 섬기려 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점성술과 같은 것을 용납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마술을 행하는 자나 점치는 자나 징조를 해석하는 자나 주술사나 주문을 외우는 자나 무당이나 신접한 자나 죽은 자를 불러내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모두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증한 일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흠이 없어야 한다. 너희가 쫓아낼 이방 민족들은 점치는 자와 점쟁이의 말을 들었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런 자들을 너희 앞에 세우지 않으셨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지 점성술이나 마술을 피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흠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쓴 것처럼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않는다. 요한일서 3장 4절은 죄란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죄는 첫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위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첫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며 오히려 가장 자주 어겨지는 계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이 신의 산 이후에야 효력을 갖게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폐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신의 산 이전 구약에도 첫 번째 계명에 관한 구절들이 있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첫 번째 계명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읽었던 구절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의 산 이전인 출애굽기 18장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여호와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줄을 알았으니 이는 그들이 교만한 일에 있어서도 여호와께서 그들보다 뛰어나셨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갑자기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부활 이후 신약에도 첫 번째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셨으면 하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꼭 읽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다시 한번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계명은 가장 중요한 계명일 뿐만 아니라 가장 흔하게 어겨지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에 대해 한 가지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희생제보다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느냐. 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은 마술과 같고 완고함은 불의와 우상 숭배와 같다. 이 구절은 마술을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행위와 연결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분께 순종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 바로 그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며 우리가 경계하고 어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마태복음 6시 33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언 3, 5대 6 첫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을 지키면 다른 계명들을 어기지 않게 되니 그 계명을 지키십시오. 우선순위를 바로잡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교회 컨티뉴잉 처치 오브 가드의 밥티엘 박사입니다.